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해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의 교육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띵뚱을 가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힘든 일을 당하고 시련이 닥칠 때에 학식과 재물이 있고 성품이 좋다라고 해서 해결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지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이걸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그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것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10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리석음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음으로 인하여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며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어느 정도 뭐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땅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는 강력한 그 원주민이 여전히 이제 살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복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죠. 모세도 죽었죠. 여호수아도 이제 죽은 겁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막막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주저앉았느냐, 낙심하고 절망하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 죽은 후에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될지 막막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위해 나간 것이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여쭙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라고 하는 의문으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쭈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쭈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절히 강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청한다, 간절히 간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여쭙다라고 했을 때 뭐 단순히 뭐 그저 그냥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갔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청하기 위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샤알의 기도, 간청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대접할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는 것이죠. 그때에 잠자던 그 친구가,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러면 거절하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비유 가운데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밤늦게 와서 그렇게 해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그렇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간청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처할 때가 있잖아요. 위기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힘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그것이 가장 큰 우선입니까? 어떠세요? 네. 성도들이 기도보다는 생각이 많고 하소연과 한탄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는 안 될 거예요. 인생에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봉제 공장에서 공장장이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실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직공이 이제 꼬인 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 하다가 해결하지 못해서 공장장에게 가지고 간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공장장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나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참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이 그래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글인데요. 이런 글이에요. 기도는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연결해 주는 놀라운 통로이다 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 이것이 와닿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뒀던 것인데요.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으로 그냥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때로 힘들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쩌면요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생각은 너무 약한 것이고 너무나 믿음이 없는 생각인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 빼놓고 다 잘한다라고 하는 말 뭐 그런 말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 빼놓고 우리가 뭐 다 잘할 수 있겠어요? 기도 빼놓고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잘한다기보다는 모든 일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성령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넘치는 잘보다는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믿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뭐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연약한 육신, 질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실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겸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은 함께 연합하는 일을 위하여 배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갔으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게 제비부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게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 이 말씀에서 보면 유다지파, 시므온지파가 등장하죠. 유다와 시므온. 유다지파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지파는 뭐 다른 어떤 지파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는 그 땅을 붙여주셨어요.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작은 시므온 지파를 배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배려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한 형제로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약한 시므온 지파를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시므온 지파는 땅의 분깃을 차지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어요. 땅의 분깃을 허락하셨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지파 어떻게 되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작은 지파 시므온이 그런 제안을 유다 지파가 한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한 게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닫게 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강한 자는 약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이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가 배려해야지. 없는 자를 배려할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큰 믿음,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작은 믿음, 새신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뭐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그룹이 있다고 하대요. 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끼리끼리 모이는 것, 네. 아름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의 믿음의 식구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시므온지파를 배려해서 함께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함께하고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조류학자팀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연구하였는데 기러기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 것이 참 교훈적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기러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기러기가 날 때 꼭 V자를 하고 만들어서 난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선두로 가는 기러기가 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V자를 이루면서 기러기들이 줄을 지어서 날아갑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공기의 저항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날다 보면 새들이 함께 날다 보면은 앞에서 나는 기러기들이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후에 앞에 있는 기러기는 뒤로 가고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오고 양 옆에서 이렇게 가던 기러기는 가운데를 들어오고 가운데에 있던 기러기는 옆으로 나가서 서로 교대를 한다는 겁니다. 의자를 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제.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 바꾸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교대를 한답니다. 이 교대가 아주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날아가는 기러기는 계속 소리를 내면서 간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내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를 내면서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다른 기러기들을 함께 가면서 그 독특한 소리는 격려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가 아니고 같이 함께 가면서 서로 끄적끄적 하면서 격려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면서 다른 기러기가 힘이 부족하고 좀 지친 기러기 있으면 옆에 있는 기러기가 이제 그런 소리를 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날다가 한두 마리가 지치거나 부상을 입고 땅에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냥 가버리지 않는답니다. 한 마리가 그렇게 떨어지면은 옆에서 같이 날던 그 새가 같이 또 내려앉는데요. 떨어진대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가 회복될 때까지 보호를 해주고 다른 해롭게 하는 적을 막아주고 먹이를 물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한 후에 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앞에 먼저 가던 새들이, 무리들이 먼저 다 가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마리가 뒤쳐져서 이렇게 회복되어서 올 때까지 나머지 수백 마리 그 무리떼들은요, 속도를 절반으로 낮춘답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전에 가던 속력으로 가지 아니하고 절반으로 낮춰서 수행을 하면서 뒤처진 기러기들이, 새들이 함께 합류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그 다니엘 골먼이라는 학자가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IQ나 EQ, IQ는 뭐죠? 지적 지수죠. EQ는 뭘까요? 감성 지수. 근데 또 하나 있어요. SQ가 있습니다. 무슨 지수일까요? 예. 사회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SQ, 사회 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IQ 그리고 EQ가 아니라 SQ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연합하여 배려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SQ 높다라고 하는, 이 SQ가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한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네, 그런 우리들이 함께 만나서 연합하여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좀 없는 자도 있고 많이 가진 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모든 기준으로 볼 때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연합하여 서로를 배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벌써 이제 1월이 다 지나가려고 하네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